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 둘, 셋.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벌써 이제 한 18회? 19회? 제가 99년 소금영신 예배에서 2000년 넘어간 소금영신 예배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네, 근데 이제 벌써 이제 20살 가까이 되려고 합니다. 태어난 지. 자, 근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하나님 은혜 받고 그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뭐 지금은 따뜻해졌는데 그때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뜨거워서 정말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많은 성경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지혜로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식당에서 했는데 실은 작은 액수예요. 그리고 뭐 제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서포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은 큰 의미를 두기는 좀 멋졌지만 제가 아르바이트를 막 일해서 한 200불, 300불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아마존으로 책을 오다했습니다. 한 30권을 오다해서 손편지를 써서 제 지인들에게 다 줬어요. 제 은혜를 나눈 거죠. 다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사랑이 넘치는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보니까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네. 재밌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손편지를 써서 했는데 막 그렇게 큰 실망하지는 않았지만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모든 행동 패턴이 그랬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많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진대가 모든 사람이 다 너 마음 같진 않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너 마음 같진 않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무엇인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깨달아가지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건 아니니까 내가 더 높은 숭고한 마음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게 다른 거고요. 생각이 다른 거고요. 좀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짜장면을 좋아할 수는 없죠. 예, 짬뽕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도 이런 날씨에 짬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당에서 메뉴를 딱 보면서 진리를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와,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저 메뉴의 다양한 음식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그 다름 때문에 괜히 상처받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름은 실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경험합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 생긴 것도 비슷한 우리 엄마 아빠. 하지만 싸우죠. 논쟁하고 언쟁합니다. 언제나 한 마음일 것 같았던 아내도 종종 종종 다투는 대상이 되죠. 생물학적으로 유사하고 물리적으로 가까워도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를 공유해도 이 마음의 다름,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니까 더 많이 느낍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기른다고 해서 내 마음을 안다거나 나와 같거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크게 실망하겠죠. 다름을 그냥 인정하고요. 그래서 다르지 않다라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상대한테, 나와 다른 상대한테 더 놀라고 덜 실망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하고 우리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하지만 웃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냥 웃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안 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런 한 마음을 갈망해요. 한 마음을 갈망해요. 그래서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음이 아닌 걸 확인할 때마다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에 이 한 마음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원하는 한 마음을 원하고 그리고 또 한 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아픔,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짬뽕 짜장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다신의 심장을 꺼내 보여주신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심장은 안에 있어야지 안전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 심장을 꺼내서 자, 이게 내 마음이야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와 한 마음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페이지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짠짠 내려왔나요? 예, 다른 파일입니다. 제 마음 같지 않아요.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갖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1월과 2월에 거쳐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 한번 이 한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사도행전을 묵상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한 마음 되게 하시는지 사도행전에 너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누가가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11번 쓰여져요. 이 단어가. 그런데 사도행전에만 10번 쓰여져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얘기할 때 이 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는 표현은 한번 묵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갖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한 마음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 이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각자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마음이 되고 우리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더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도행전 그리고 보는데요. 누가는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쓴 분이에요. 누가복음을 썼어요. 근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저자예요. 헬라 사람이에요. 누가는 루카스는 이방 사람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대상들도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고요. 스트럭처 자체도 펜테투 모세오경의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 자신도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자,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직업은 의사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의사의 직업을 가진 분이 신앙이 더 좋은 건 아니겠죠? 누가가 이방인인 거예요. 자, 이방인인데 이 의사인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구나 돼 있습니다. 자,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였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시발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원래는 동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환상을 보여줘서 서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한 건데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우리가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부르신 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안에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 환상을 보고 결정했을 때 누가 본인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동역자였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도 이 복송 대명사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그래서 바울의 여정 가운데 이 시작점에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0장 6절이에요. 우리는 여기도 또 우리라고 돼 있어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도 우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가는 그 시점에 그 장소에 내가 같이 있었어. 이거를 이제 누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였구나. 바울과 함께했구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굉장히 가까이서 봤고 그걸 기록했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만이 아니라요. 다른 서신서에 바울의 서신서에서 누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빌레몬서를 보면 이 두 서신서는 모두 바울이 마지막 시절에 로마 감옥에서 썼던 편지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는 아마도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굉장히 외로움이 사무쳐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누가가 얼마나 친밀한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동역자인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누가가 나, 루카스가 나와 함께 있어. 자,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예, 루카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나와 함께 있어. 이 함께 있는 루카스가 같이 누나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가 지금 바울과 같이 동행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누가가 복음서를 썼고요. 사도행전을 썼어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증거가 사도행전 전반부에 누가 복음 전반부에 있습니다. 1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2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신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기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므로부터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인데요.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사도행전을 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데오빌라에게 그 전에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사도행전과 같이 미리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복음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하지만 실은 성령님이 일하셔서 사도들로 사역하게 하신 거니까 사도들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성령님이 주인공이에요. 그것은 복음서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고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부분을 같이 기억하면서 1월 1월 같이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제안한 게 뭐죠? 오늘 설교 제목, 한 마음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 제안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말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장,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배경을 좀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어요. 1장 3절이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세요. 1장 4절이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얘기하세요.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 지금 성령님이 오셨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동일하게 이 원리는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너가 은혜 받았다고 막 뭘 하기에 앞서서 너 지식으로 열심히 하기에 앞서서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자,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을 받는 그날까지 기다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날과 성령이 오신 날은 같은 날이에요. 요해를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있어요. 자, 요한 물의 세례, 이제 성령의 세례 얘기하시는데 물의 세례는 요한이 베푼 물의 세례는 회개를 말한다.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를 말하는 거고요. 이 성령의 세례는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거듭남을 얘기하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얘기하죠. 자,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 당신에게 찾아온 니고데 몸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예요. 유대인이에요. 율법 다 알죠. 성경 알아요. 예, 죄도 알아요. 매일마다 리페한트 했을 거예요. 예배 드렸죠. 속죄제 드렸겠죠. 근데 이 죄의 고백으로는 부족해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 얘기를 니고데모한테 했어요. 우리한테도 좀 동일한 의미가 있죠. 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과 세례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자녀가 되는 데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거죠. 물과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물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고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게 물 세례의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여기에 있었어요. 예, 물 세례,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은 딱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너무 재밌죠.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이거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길게는 3년, 짧게도 2년을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인인 것을 고백했고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고백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인을 우리가 같이 가졌죠. 꼭 늘품을 위해서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세례받은 의미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물의 세례를 받아 사람 우리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또한, 자라난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 있어야 된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막 교회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바로 그 전에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였을 때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성경을 알면, 어떤 사역을 잘하면 이렇게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능력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only one condition이에요. 그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경험을 언제 하셨나요? 성령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없이 막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힘들기만 해요. 예, 또 비열하게만 돼요. 왜냐면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셔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예, 성령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 세례를 하나님 나라 멤버십을 얻는 마지막 과정으로 생각하면 내가 성령을 경험했어 라고 해서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무엇으로 비유하세요? 거듭남으로 이야기하세요. 이제 막 태어난 것으로 얘기하세요. 자, 막 태어났다는 것은 왜 이걸 비유하겠어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아이가 다 처음 태어난 것처럼 그런 돌봄과 양육과 그런 시간이 그만큼 필요한 것을 예뻐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자, 성령 세례는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렇다면 성령을 주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지만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러실 것도 같이 끊임없이 구하고 동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누군가에게 너 왜 이렇게 그리스도에 닿지 못해?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실은 그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고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권준 형제를 위해서 기다려주십시오. 지난 12월에 세례 받아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회개의 고백이 물 세례입니까? 거듭남의 증거인 성령 세례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루살렘은 예배드리는 곳이 되겠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구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막 갑자기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셔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거 추우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알아서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하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이 말은요, 안식일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그냥 가까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1km 정도의 위치에 있었어요. 가까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제자들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질러신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으니 11명의 제자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자, 이 11명의 이름은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에 고대로 언급됐던 이름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던 그때의 장면에 제자들의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동일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시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질럿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제자들 이름이 12명, 유다까지 누가 보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성령체를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미 예수님도 알고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성령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체에 대한 기다림이 요구되지 않을까요? 예, 필요합니다. 자, 14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더 많은, 더 다양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우리 개혁개정의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세 번역은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어요. 여자들과 어머니와 아우들이 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일까요? 14절의 여자들, 아마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같이 했던 그 여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던 가족들이 어떠한 계기에서 이 무리에, 이 제자의 무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은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한 기이한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부들이 대다수지만 거기에는 텍스 컬렉터, 로마 앞잡이도 있죠. 그리고 질럿당, 열심당, 무장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고 서약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세상에서는 서로 사동 안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들, 무명의 여자들은 실은 사람으로 카운트되지 않던 대상들이죠.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120명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기이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좀 맥센스 했어요. 예수님이 구신점이 되셨잖아요. 능력 있으신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십자가요, 반역자로 죽은, 부활하셨지만 죽었다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겠죠. 의심의 눈치가 있었겠죠. 그리고 서로 간에도 유니티를 기대할 수 있는 구성원들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유월절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 함께 하셨고 오순절,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50일입니다. 예, 그 오순 50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안식일이 7번, 칠칠 49, 그 다음에 다음 날이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 한 열흘 정도 지금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의 무리가 실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 게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랬던 것을 좀 상상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한 마음으로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 열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공동체를 표현하는 그 구절들을 몇 개 찾아볼게요. 예. 재밌어요. 이 컨트리스팅돼요. 왜냐면 이렇게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한 마음으로 핍박했다, 한 마음으로 대적했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컨트리스팅 하는데 제자들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구절만 제가 몇 구절 얘기하겠습니다. 나눌게요.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5장 12절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솔로몬각에 모이고 예, 마지막 구절 15장 26절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근데 이게 또 한 마음으로 라는 단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120명이 모였으면요. 120명이 모였으면 실은 120의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요. 사랑 배경이 다 다르고요. 다 다른 120의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었어요. 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다름보다도 나의 기후보다도 나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 한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다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한 그 한 마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는 마음이겠죠.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때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나되게 하는 첫 번째 문이 돼요. 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님이 또 우리로 한 마음이 되게 하세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를 하나로 모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운영위의 리더십을 가질 때 운영위가 한 마음이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10명이 10명이면 10개의 다른 마음이 있는 거고요. 20개가 있으면 20명이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확인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실 그 성령님을 같이 구하는 열심히 그 한 마음. 근데 제자들 그거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순절이 되고 유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 칠칠절,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한 회복을 의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면 죄의 고백, 회개의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착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런데 교회라면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 때문에 기쁘고 성령님 때문에 즐겁고 소망을 갖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오해가 있어서 그 오해를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득해서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마땅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 한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성령을 구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되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되게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참 너무 바쁘죠? 바쁩니다. 예. 이 세상이 우리 너무 바쁘게 막 돌아가긴 해요. 예. 근근히 살아가긴 해요. 시스템이 학교라는 시스템, 직장이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바쁘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예. 아주 가끔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모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고요. 성령이 좋아하는 처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한번 나오는 이 주일의 예배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이 관계, 이게 교회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몫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주인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우리로 한 마음이 되게 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베트남 국수 좋아하세요? 베트남 국수? 이 추운 날에는 베트남 국수가 딱이죠. 매운 소스를 넣고 먹으면 너무 좋죠. 재현재님, 베트남 국수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 좋아하셔도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네, 한 가지 에피소드가, 한 가지는 아니지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네. 저희 아내와 제가 그 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일상 가운데 다름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냥 다름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화나게 하죠. 짜증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참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베트남 국수 좋아하지만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저희 우리 아내가 베트남 국수를 좋아하는데 베트남 국수를 먹으면 참 좋겠다 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오늘 베트남 국수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저희 아내가 확 화를 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확, 예, 내 마음 생각도 안 하고 왜 그렇게 결정하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면 예전에 베트남 국수 좋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좋은 마음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때 제 아내의 마음이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실은 내 마음에 아무리 좋았어도 상대방 마음을 위하는 거였어도 상대는 다른 마음인 거고, 짜증나는 거고,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화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참, 식사 한 끼를 하는데도 부부가 한 마음 되기가 나를 목사인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게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프러스트레이션이고 다름이죠. 자, 그런데 우리 같이 가정을 이루죠. 같이 있어요. 하지만 뭐냐면 식사를 함께 하는데도 한마음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누군가 꼭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또 누구와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짬뽕이냐 짜장이냐보다도 내가 누구와 먹고 있고, 왜 먹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먹고 있는지 그 의미가 커지고 분명해질 때 실은 이게 다른 것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름은 여전히 있고 프러스트레이트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더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실은 다름을 안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음식을 좋아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